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자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말 그대로 절정을 향하여서 치솟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닌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 하셨지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말한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서기관이라 써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율법을 연구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였겠죠. 당시 이 서기관들은 공공연하게 사실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율법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보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은 동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봐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서기관 스스로 그래 이분이라면 나의 일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밤 어디서 묵으실 것입니까?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지만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지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서기관은 주님이 쓰신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 이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메시아라 보고 계시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애야, 나는 정해진 보금자리가 없단다. 나는 머물 숙소가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영국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 구절을 보고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내가 정말 인자 말고는 다른 보상이 없는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인자 스스로도 쉴 곳이 없고 머물 곳 없는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인자가 산 빌탈길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밤새 기도할 때에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겠느냐? 내가 그 어려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해석을 마치며 찰스 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계산대에 서기 전에 내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은 이 물건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샘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라는 것이지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가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 그 역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이 서기관에게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머리 둘 곳 없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펼쳐지는 이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요, 그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 장례식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 이것만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저것만 끝내고 말씀 봐야지 하고 하루를 보내다가 보면 결국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가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가장 첫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은요, 우리가 그날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를 채워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잡지 못할 때 인생의 염려와 세상에 허황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걷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하거나 중요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급한 일들보다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늘 급한 일만 하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도요, 때로는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바쁜 일들,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또 저것이 또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찾아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분이시죠. 참된 제자의 길은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주님께 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급하고 중요한 세상 일들이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인생의 첫 단추를 기도와 예배 자리로 채우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